사도행전 52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18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9장 23절부터 20장 12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19장 23절부터 42절까지에는 에베소의 큰 소동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마게도냐와 헬라를 통해 드로아로 가는 바울의 여행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큰 소동. 사도행전 19장 23절은 그 무렵에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사도행전에 있는 도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에 대항하는 사탄의 투쟁. 24절부터 26절까지는 계속해서, 즉 데메드리우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신당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말하기를,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부유한 생활이 이 영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 많은 무리를 권유하고 마음을 변하게 하며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여러분도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 있는 데메드리오는 요한삼서 12절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인들의 여신인 아데미의 은신당을 만드는 은장색이었습니다. 아데미는 라틴어로 다이아나이며 로마인들의 여신이었습니다. 은신당을 만드는 것은 사탄의 악한 왕국을 위해 사람을 소유하고 강탈하는 귀신들과 협력하는 더럽고 귀신적인 상업입니다.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도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혼란시키고 방해하기 위해 소동을 일으키는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대한 사탄의 투쟁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파는 뛰어났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도시에 있는 우상에 대해 말하게 했습니다. 기술자들은 그들의 직업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까를 염려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모은 사람들이 분이 가득하여 위대하신 에베소인의 아데미여 하니 온 도시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29절에 있는 가이오는 20장 4절에 있는 더베 사람 가이오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로마서 16장 23절에 있는 고린도의 가이오도 아니며 요한삼서 1절에서 요한이 편지를 보낸 가이오도 아니었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뛰어난 사역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봅니다. 그 원칙은 만일 우리가 지방에 비교적 오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뛰어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하기 전에 그 도시는 아데미의 우상을 섬기며 평온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결국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데미의 이름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뛰어난 사역을 수행했으며 그 사역은 도시 전체를 흔들었고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머문다면 우리의 사역은 올바른 길 안에서 거기에 상황을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뛰어나야 함을 나타냅니다. 19장 23절부터 42절까지에는 뛰어난 사역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뛰어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기 전에 사람들은 평화롭게 우상을 섬기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 우리의 뛰어난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의 소동에 관계된 어떤 것들은 가관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다른 이들은 저 말을 하니 무리가 혼란하여 대다수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더욱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이 알렉산더를 권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군중에게 해명하려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매라기를 위대하신 에베소인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 동안이나 하더라. 아마 알렉산더는 바울의 전파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있는 알렉산더도 아니었습니다. 소동에 관해 서기장은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문책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해명할 근거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바울의 뛰어난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혼란이 얼마나 컸는가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의 소동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아마 내가 어떤 곳에 주님을 위해 일하러 갈 때 난 어떤 혼란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일이 진실로 뛰어난 것이라면 이 뛰어남은 결국 어둠의 세력의 심장부를 만들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어둠의 세력의 심장부는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인들이 주님 안에 믿는 이들이 되면 될수록 이 신전은 영향력이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소동은 어떤 기술자들에 의해 발생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마크에 있는 귀신들에 의해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이신 부활한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도시는 마귀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뛰어난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투쟁이요 전쟁입니다. 온 땅이 어둠의 왕국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친절하고 점잖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아무리 오래 머물더라도 아무 반대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사역이 진실로 뛰어나다면 반드시 반대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능력 있고 뛰어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형편없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번식의 일부분이 되는 대신 실행상으로 어둠의 왕국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이 맹렬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편에 있어야 하며 아무것도 어둠의 왕국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맹렬한 싸움으로 인해 우리는 대적의 공격을 대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뛰어난 사역을 수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공격받을 것입니다. 귀신의 화살이 우리를 겨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바울은 공격을 맞서는 데 있어서 매우 강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귀신적인 소란에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백성들에게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시아 관원들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더라. 이 관원들은 아시아 도의 중요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지어 정치권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도 그의 안전을 염려했음을 봅니다. 만일 바울이 대담하게 연극장 안에 들어갔다면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그를 죽일 기회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 무리가 진정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킨 후에 그는 무리를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적인 소란에서 그분의 사도를 보존하기 위한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주권적으로 보존하신 그의 사역에서 바울은 계속 어둠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어둠의 세력은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에 뒤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외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귀신들에 의해 자극된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안에 있는 귀신들은 하나님의 번식하는 사역에 반대하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이 그 도시에 머물렀던 3년이 끝날 때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은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20장 1절은 우리에게 소요가 그치니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와 헬라를 통해 드로아로. 20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우리는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그가 제자들을 떠나 마게도냐로 들어갔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서신을 쓴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은 19장 22절 때에 에베소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18장 5절의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썼음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서신은 그 후 얼마 안 되어 쓰여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음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의하면 바울은 마게도냐를 통과한 후 헬라에 와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의 서신을 쓴 것은 그가 고린도에 있었던 이때였습니다. 사중의 부담.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최소한 사중의 부담을 가졌음을 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부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부담, 심지어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더 강한 부담, 그리고 로마 교회를 위한 부담이었습니다. 전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간 다음 로마를 보기로 그의 영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부담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두 서신을 썼고 로마인들에게 한 서신을 썼습니다. 비록 그에게 지중해 지역의 일로 인해 무거운 부담이 있었지만 그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은 거기에서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원래 헬라의 아가야에서 수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 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그는 그의 노정을 마게도냐로 향하는 북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아차렸고 그 음모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 그의 영안에 매임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그는 결국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을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가 이 음모를 알았을 때 그는 지혜롭게 그의 노정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고린도와 마게도니아를 주의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로마를 주의함으로써 우주적인 주님의 권익을 주의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에베소, 예루살렘, 로마를 위한 바울의 사중 부담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드로아에서 떡을 뗀 20장 5절 6절에 의하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드로아에 왔으며 거기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주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을 때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과 함께 강론하는 말을 한밤중까지 계속하더라. 그 주의 첫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7일 동안 머물렀지만 그들이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떡을 떼려고 함께 모인 것은 그 주의 첫날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도와 교회가 그 주의 첫날을 주님을 위해 함께 모이는 날로 여겼음을 나타냅니다. 신약은 드로아에 교회가 있었다고 명백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부분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물론 거기에 좋은 교회가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바빴지만 드로아에서 성도들과 함께 7일 동안 머물렀으며 주의 날에 그는 밤 늦게까지 그들에게 사역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에게 참으로 주님의 몸을 위해 부담이 있었음을 봅니다. 주의 날에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의 집회에서 바울은 말을 한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창틀에서 떨어진 젊은이의 사건이 있은 다음 그들은 떡을 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부담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바울의 염려.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이 장들에서와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서신들에서 제시하는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이 부분들을 연구할 때 물론 주님께서 바울이라는 뛰어난 그릇을 얻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으로 완전히 조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해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부담을 갖도록 그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을 포함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자신을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안디옥에서 아시아까지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로마까지의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는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외관상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본 신실했던 바울은 예루살렘에 관해 평강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근원, 곧 원천에서 나온 독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오염시킬까 염려했습니다. 심지어 고대에도 지중해 연안 지역에는 교통량이 매우 많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많은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특히 절기 때에 많은 도시들과 예루살렘 사이에 왕래가 있었습니다. 이 왕래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적인 혼합은 쉽게 이방 세계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소 약했고 두려워했으며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결국 그곳 상황을 다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 해결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협적인 해결로 인해 문제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뿌리는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의 상황에 관해 평강이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타협했고 베드로는 약했으며 예루살렘에는 가련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의 신실한 종인 바울은 매우 무거운 염려로 인해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근원으로부터 독이 아시아, 유럽, 심지어 로마까지 흘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 세계에서 그의 사역을 계속할 평강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에게는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전진하는 데 있어서 평강과 확신과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위했고 또한 그는 혼합의 근원을 깨끗케 하기 위해 거기에 갈 것을 그의 영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15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제2차 사역 여행의 끝인 18장에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제2차 사역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의 노정에 따르면 그는 직접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독을 점차적으로 없애는 일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그의 영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묘사된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이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주님의 움직임을 보살피기 위해 수고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관해 부담이 있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방 세계 안으로 퍼지는 독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그의 일을 계속할 평강이 없었으므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흘러가는 종교적인 혼합의 독의 근원을 처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그의 신실함 안에서 노력했습니다.